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히말라야 산맥과 쿤룬 산맥은 티베트 고원을 거대한 벽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넓고 높은 티베트 고원은 종종 세계의 지붕으로 일컬어집니다.
185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평균 높이는 해발 4,572미터가 넘어요.
수백 년 동안 다녀간 사람이 거의 없어서 티베트는 설명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땅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티베트의 중심 도시인 라싸를 방문하거나 중국이 건설한 기찻길과 도로를 따라서 티베트 전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더운 날인데 두 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덥지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교의 또 다른 종파인 라마 불교의 중심지인 티베트를 소개해 주려고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티베트에서 불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어요.
불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티베트 불교 지도자나 성직자들은 왕족처럼 대우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하인처럼 여겨졌어요. 일반 사람은 자신이 어두운 주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혀를 내밀어서 보여줘야만 했고요.
라싸 지역에서는 일부 티베트 사람들이 아직도 존경의 표시로 혀를 내밀기도 해요.
서로를 경계하면서 혀를 내밀었던 것이 인사가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티베트에는 달라이 라마 또는 라마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성직자이자 티베트족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가 신격화된 왕이고 또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그 영혼은 항상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요.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그때부터 바로 다음 때의 달라이 라마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때 달라이 라마가 될 아이는 이전 때 달라이 라마가 죽고 18개월 이내에 태어난 남자 아기여야만 해요.
현재의 달라이 라마는 1935년에 라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두 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였지만 진짜 다음 때의 달라이 라마가 맞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 시험에는 이전에 달라이 라마가 사용하던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 아이 앞에 놓입니다.
아이는 이전 달라이 라마의 물건을 정확히 골라야 해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새 달라이 라마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요.
예전에는 아주 많은 어린 티베트족 소년이 불교 경전을 배우고 승려가 되려고 사원으로 가기도 했어요.
현대의 달라이 라마는 5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달라이 라마로 추대되기 위해 라싸에 있는 포탈라궁으로 왔어요.
이 포탈라궁은 티베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이잖아요. 엄청 크고 화려한 궁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승려들은 포탈라궁으로 온 어린 달라이 라마에게 불교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원을 방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포탈라궁을 나갈 수 없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이야기할 가족이나 또 함께 장난칠 친구들이 없었던 달라이 라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현재 티베트는 중국에 속해 있잖아요. 이 중국의 정치 지도부나 공산당이 박해를 가하지는 않나요?
네, 1950년에 중국 공산주의 정치 지도부가 티베트를 장악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정부는 6,000개가 넘는 사원을 파괴했고 고대 불교 경전을 여러 개 없애버렸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수십만 명의 티베트 사람도 죽이고 쫓아냈는데요. 수십만 명 이상의 티베트 사람들이 높은 산을 넘어서 티베트와 이웃한 나라인 인도나 네팔로 도망을 쳤어요.
달라이라마도 1959년 인도의 다람살라로 도망쳐 나와야 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달라이라마는 다람살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처럼 대우를 받는 달라이라마도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됐네요.
네, 티베트족은 그들의 신격화된 왕에게 헌신합니다.
일부 티베트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도 특히 티베트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티베트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라마 불교 성직자들은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대를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을 저지하고 있죠.
티베트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전만큼의 힘이 없어요.
오늘날 라싸에는 티베트 사람들보다 중국인이 더 많이 살고 있고 중국어가 티베트의 공용어가 되었죠.
지금은 이전보다 더 많은 티베트족 어린이가 학교에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수업이 어린이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티베트 말이 아닌 중국말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티베트족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150여 년 동안 선교사님들은 주변 나라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티베트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와는 몹시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믿거나 또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이 라마 불교가 강하게 자리 잡은 지역이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오늘 티베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티베트가 마치 고린도 지역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그 고린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잠시 소개하자면 이 고린도는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덴이라고 불렸던 이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70km 정도에 떨어져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다면 해상 교통이나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고요.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우상 천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항구 도시에는 우상들이 정말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또 항구 도시들이 특히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무장 집단이나 또 폭력 집단들도 많잖아요.
네, 아우,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요?
아, 맞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강론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급히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네, 바로 그 서신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죠.
맞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해요. 고린도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결을 보여주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이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나요?
교회 내에 생긴 분파의 문제였어요.
분파요?
네.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를 지지한다고 하는 베드로파. 또 사도 바울과 동역했었던 바나바를 지지하는 바나바파. 심지어는 나는 그 어느 파에 속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지지한다 하면서 예수님 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갈등과 분열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쟁과 또 이런 분파, 파당이 생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우상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 뭐라 그럴까요? 사랑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아, 그랬다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음행이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그런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음행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는 뜻이겠죠?
심지어 이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과 성적 타락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규모가 큰 무역항으로 이 고린도 항구를 사람들은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코린티아조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락하다, 음행을 저지르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고 그중 심각한 것이 바로 이 근친상간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죄악이 만연했으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 사이에서 소송하는 문제였어요.
아마도 분파가 생기고 또 파벌싸움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인들 간의 법적 소송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문제를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호소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바울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을 대답해 준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나 봐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먼저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독교적인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질문을 해서 아, 이게 뭐가 맞는 거지? 라는 거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또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였어요.
이것도 고린도가 엄청난 우상의 도시여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닐까요?
네.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도 질문을 했는데요. 당시 고린도는 무역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항구였어요.
네.
엄청난 사람들과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창녀들을 통해서 얻었어요.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소외되어 있고 무시당하는 여성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아는 것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힘을 교회에서도 보이려고 하는 여성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예배에 대한 문제, 또 예수님이 부활했느냐에 대한 부활의 문제, 헌금의 문제 등 그 많은 것들을 바울에게 묻습니다.
와,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어쩌면 뭐랄까요, 질문한 사람에게 도리어 되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고린도전서의 말머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면 이런 말머리, 서론 부분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의 서론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소스데네는요, 당시 회당장이었던 사람인데요. 바울을 무척 신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전제를 먼저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과 소스데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사람을 부르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도들을 극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맞아요. 또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반드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곳에는 높은 것, 낮은 것,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삶, 또 자기의 자랑과 교만도 없습니다.
맞아요. 교회에는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다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의식,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아 변화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네, 내가 예전에 가졌던 것들이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세상적 조건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군요.
네,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고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 건물을 뜻하지 않아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부름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중반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문화와 당연히 여겼던 음란함들에서 부름받아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첫 인사의 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줄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해준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두 분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요. 그 부르심이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달라라고 온유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저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북조선 신자들도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또 잘 보내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자매님은요?
네, 저는 진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진짜 진짜 중요한 거를 하나를 배우게 됐는데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네, 진짜 저는 예전에 교회라고 하면은 진짜 어떤 건물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저한테 막 다가와가지고
네.
제가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내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너무너무 기억에 남았고
네.
진짜 맨날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자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신 우리 하나자매님
너무
우리 소망자매님 축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신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오늘 밤에도 평안하기 우리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하고 악독한 고린도와 같은 티베트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섬기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음란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티베트를 불러주십시오.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속히 음란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요한나입니다. 저는 믿음의 친구와 함께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전부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항상 하나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또 돌보고 계십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늘아버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서로 격려하며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독일에서 바나가 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교회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섬기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자매님들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고전 문학 작품 들어보셨나요?
네, 유명한 고전이라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해봤는데요. 반복되는 어구들도 많고 또 현대의 작품을 읽는 것처럼 읽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고대의 기록의 특성 때문인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기원전 13세기경에 그리스 일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시입니다.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오디세이는 그 후의 사건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작품이 유명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서양에서 가장 먼저 문화가 꽃피었던 곳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이 두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후 그리스와 유럽의 수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들의 내용을 끌어다 쓰거나 그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자기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아, 결국 이 작품들을 모르고는 유럽의 문학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군요.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작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품의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호모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모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고대 소아시아어와 유럽이라는 배경 속에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어서 고대 문화와의 접촉점도 있군요. 호모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서머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그리스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지난 방송 이야기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진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심판자로 능력과 권위를 옷 입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였고 또 일곱 별을 쥐고 계신 교회의 주관자이시기도 했지요.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요한을 통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전해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의 현 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깊이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두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적용을 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머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고대 그리스 문학가 호모의 고향입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의 중형 도시로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고 에게해와 함께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 15개 정도의 도시가 경쟁했는데 그중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들여온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지역은 왕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는 데 선봉에선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그 덕에 서머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상인조합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서머나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서머나 지역의 부요함과 특권은 아무 상관이 없었겠네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이 주이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비방과 욕설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옥에도 갇히고 목숨도 잃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군요.
그러면 서머나 교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고 황제 숭배라는 현실에 타협했나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타단의 회라.
서머나 교인들은 타협하지 않았기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린 것을 말합니다. 궁핍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원어들이 서머나 교인들의 극심한 고난을 잘 드러내주고 있군요. 단어의 느낌만 연상해도 뭔가 마음에 공고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도록 신고하고 사주하고 화형에 처하도록 괴롭혔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들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사단의 해라고 말씀하셨군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단이 하는 짓을 했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좁고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아주 작은 것을 내려놓는 것도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작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도 꺼려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겠다는 찬양을 고백을 마음 다해 드리지만 종종 현실에서는 작은 것 하나 드리는 것도 엄청난 헌신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낼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삶의 문제가 고난으로 다가오면 금방 낙심하고 의심하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고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독교 심리학자 폴 비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종교를 고대의 산물 정도로 취급하며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 숭배라는 굳건한 종교를 가지고 있음을 예리하고 적나라하게 지적했네요.
맞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와 정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삶과 행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높은 종교적인 경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 우리 삶에서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어떤 고행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재물과 시간, 재능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아니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온다면 기뻐하고 고통을 가져오면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며 견뎌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십자가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공부하지 않고 말씀만 피우는 자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우리는 나의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떨어지며 십자가라는 표현은 마귀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편도 마귀, 자녀도 마귀, 직장 상사도 마귀가 되곤 하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세기에는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는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었군요.
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죽었던 자이고 주님 때문에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사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몸소 살아내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잠깐의 시험이 있을 거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쓰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죽음 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완전히 멸절되는 죽음 후의 죽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신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주님의 손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유적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이곳을 다녀오셨나 봐요.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이 지역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고대 로마의 도서관이나 원형 경기장, 신전 등의 유적들이 많은 에베소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남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 조선말 안내문까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서머나와 버가모드 모두 가보셨겠네요.
물론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곳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는 그 자체가 높은 구릉에 자리 잡은 도시로 지대 자체가 높습니다. 신전은 그중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서 있으면 마을을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보통의 거대 신전들도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고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높은 곳에 있는 신전을 바라보며 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신전은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버가모는 높은 구릉에 자리 잡은 도시로 신전이 들어서기 좋은 입지여서 제우스, 바카스, 미네르바 등 온갖 신전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여러 신들의 집합소 같은 종교성이 강한 도시였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 좋겠다 하여 그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발생지라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최초로 유치한 서머나도 그 이유 때문에 풍요를 누렸는데 황제 숭배의 절정을 이룬 버가모의 당시 위세는 정말 대단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서머나가 경제적으로 부요했다면 버가모는 정치 행정적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로마는 충성을 다하는 버가모를 높여 자치권과 재판권과 판결의 집행권을 지역 총독에게 부여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했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자긍심은 대단해 스스로 정의의 칼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라고 생각하며 자긍심을 갖는 버가모 지역의 교회에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칼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 즉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의와 평화를 가져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에는 사단의 권좌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도시 전체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안디바는 바울 후임으로 세워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해 죽임을 당했죠. 이 안디바의 순교로 교회가 와해될 줄 알았는데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기 바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땐 사명도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죽음을 당한 상황인데도 배반하고 도망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군요. 정말 대단하고 굳건한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도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 새겨볼 만한 말을 해주었네요. 어떤 고난과 고초를 당한다 하더라도 견디고 참는 것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이 같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굳센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큰 싸움에서는 승리했는데 그만 작은 싸움에서 패하고 만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얼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도 물질에 넘어진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이단적 가르침에 대항해 싸웠었죠.
모압방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주술사 발람 말씀이시죠. 지난번 발람을 헬라어로 바꾸면 니골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일곱 지사 중 한 명이었지만 배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골라는 그 이름도 백성을 전염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는 거부했지만 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결혼 문제에 대해선 타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부분은 세상을 따르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일상도 이런 유혹이 넘쳐나죠.
특히 먹고 사는 문제와 결혼 문제에 굉장히 흔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주의를 범하는 일, 가문과 학력이 좋다는 이유로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 결혼시키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합주의 신앙을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해 점과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신자들의 영적 양식이 될 예수님을 얻게 되고 자유와 승리를 안고 천국에 들어가 새 이름으로 일컫는 새 신부가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숭배와 더불어 물질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삶에 절실하다고 해서 쉽게 신앙을 타협하는 일은 꼭 경계하겠습니다.
또 자기 숭배는 물질 숭배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삶 속에서 스며들 듯 들어와 견고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과 자랑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십시오. 참된 신앙과 세상 정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순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깨끗한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져 부요했던 서마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난과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권능 있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잠깐의 시험이 있을 거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우상과 권력의 도시였던 버가모에 살았던 버가모 교인들은 그들의 사역자였던 안디바가 순교당했음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타협하여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생존 문제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르지 않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얻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서머나 지역이 로마 황제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로서 부요한 도시였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서머나 교회는 가난과 핍박받는 삶을 살았음을 알려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주님이 서머나 교인들의 순결한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알려주며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지도하십시오. 우상 숭배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도시 버거모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켰지만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니골라당의 이단적 교훈을 받아들여 타협했음을 알려주고 혼합주의의 신앙을 경계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